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언이라는 말을 구구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언은 장래 발생할 일이나 앞에 올 일을 미리 추측해서 하는 말. 유대교, 기독교를 비롯한 계시적인 종교에서 신탁을 받은 자가 신의 말을 듣고 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냐? 예언이 앞으로 발생할 일, 되어질 일을 미리 추측해서 알리는 거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계시적인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를 이루어서 알게 하는데 그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계시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죠. 그 이게 예언인데 성경 사전의 예언은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말이나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집약된 예언들로만 모아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반드시 미래나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언이죠. 미리 예언한 겁니다. 누가 예언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는가 하면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날 건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점은 태어나기 몇 년 전이고 하면 약 730년 전이에요. 730년 후에 있어질 일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 몇천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오늘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일 25일 이날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탄생했는데 이사야가 볼 때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700년 후에 이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기 예수님. 뭐 사진에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는데 뭐 이것은 매우 아기를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사람들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깊이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면 그 오랜 옛날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 우리에게? 더군다나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탄생을 왜 우리가 해마다 축하해야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축하를 해야 되느냐? 또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둡고 무겁고 아픈 현실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무슨 유익이 옵니까?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 얘기예요. 무슨 유익이냐는 거죠. 단지 유대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탄생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아기의 탄생은 방금 우리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왜 우리가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일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단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아니 그냥 이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다가 아니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가진 정권의 권세를 가진 그 뜻이죠. 정사는.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왕이 될 아이고 왕으로 태어날 아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왕이에요. 왕.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건세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 아이 탄생 소식은 아주 중요한 소식이죠. 보통 소식이 아니죠. 이 예언이 로마 헤롯 왕 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신약 성립 시대에 와가지고 로마 통치하에 유대나라가 있을 때 헤롯 왕이 유대나라를 통치할 때 성취가 돼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헤롯 왕의 반응을 보면 성탄절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단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게 왕은 다른 세력이 일어나면 굉장히 신경을 예민하게 세우고 견제를 합니다. 다른 왕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소사라치게 놀랄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슬픈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두 살 아래로 다 죽였더라. 여러분 남자 아이를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 고울이라 그러면 우리 정관업 정도가 되겠죠. 정관업 내에 있는 두 살 아래에 남자 아이를 전부 살해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왕으로 태어난 아이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우지간에 누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두 살 아래는 죽이면 그 중에 왕으로 태어난 아이도 같이 죽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죽인 거죠. 자, 자기 왕 외에 다른 왕은 있을 수 없다니. 그런데 죽인 것은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왕이 되는. 이거를 갖다 그냥 농담으로 뭐, 그 아이가 뭐, 무슨 뭐 일을 하게 되냐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뭐 때문에 죽일 거예요. 안 죽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탄생한 것은, 이런 불신자 헤롯 왕에 의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탄의 날을 그저 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태어난 날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축하를 하고 분별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 아이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느냐? 형편이요, 마치 꼭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 우리나라 형편보다 더 심했지만은, 우리도 지금 뭐 나라는 있지만은 나라 이런 백성처럼 이렇게 마음이 허해요.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나라 빼앗긴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주물려고 그냥 돈 다 가져가 버려. 얼마나 참 우리가 마음이 어두운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보다 더 했죠. 나라는 안 뺏겼지만은 북쪽이 아수르라는 나라,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 대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태가 있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동일왕국이 아니라 그때는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된 나라였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는 작은 나라인 남왕국 유다지파는 두 지파죠. 북왕국은 열 지파로 구성이 된 나라고 남쪽 유대나라는 두 지파예요. 네. 그래서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남왕국 나라였거든요. 이 두 지파에게 예언한 거예요. 두 지파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나게 약화되는 동안에 외국 나라들은 굉장히 강성해졌죠. 강성해졌는데 이 유다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가 있었고, 또 그 아수르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나라는 엄청나게 약했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불안하고 위협적이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절망하지 말라. 너희들은 영원 무궁하리라. 내가 너 나라를 세울 왕을 보내겠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는 이 모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보통의 아이가 아님을 본문에서도 드러내주고 있죠. 7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은 예언되고 약속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기가 왕직을 받도록 능력으로 역사할 거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사건들을 이루어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아기는 어떤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기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줄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그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북쪽 아람나라와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의 강대국들이 위협하고 있는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유다민족에게 이 모든 불안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전능하신이라는 원어는 기뽀르인데, 기뽀르. 기뽀르인데 아주 가장 강한 사자, 가장 강력한 사람, 전능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 가장 강한 사자, 가장 강한 사자, 가장 강력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탄생한 메시아는 그러니까 강력하고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보통의 아이 아님, 보통의 아이가 아님을 계시하여 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기는 모든 인간처럼 태어나고 모든 인간의 유아처럼 부드러운 피부와 자그마한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앉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그를 앉혀놓아도 금방 무너져버리는, 넘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로 오실 이 전능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힘 있는 분이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로 오실 거다. 문제의 해결자로. 이런 성자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생각할지라도 잘 이해할 못할 일입니다. 인간보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아이로 태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 연구해도 잘 모를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편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는 거고, 이사야가 볼 때는 앞으로 올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올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전능의 능력을 행사하려고 왔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신적인 절대적인 행동입니다. 신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왕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왕들 중에서 좋은 왕도 있었고 좋지 못한 왕들도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왜 북쪽에는 열 지파로 구성된 나라고, 동족이지만 남쪽에는 두 지파로 구성된 나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유다 지파, 두 지파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전능한 왕이 올 거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왕이 와서 유대 나라, 유대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할 거라고. 자, 이렇게 볼 때 왕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왕 중에는 조왕도 있었고 좋지 못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왕들은 나라를 많이 약화시키고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왕이 많죠. 좋은 왕 중에는 가령 다윗왕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잘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왕조차도 부족한 인간으로서 잘못을 저질렀죠.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진정으로 행복으로 끝까지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전능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다스릴 것이고, 모든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하실 분이다. 그런 분이죠. 그 왕이 동시에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왕이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보호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한 아기 출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의 출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전능성에 대해서 또 더 보아야 됩니다. 이 왕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역은 그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죠. 6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왕은 백성들을 위한 정말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약속된 왕의 사역 계획들은 그분에 붙여진 이름들이 말해주죠. 그 이름이 환걸성경에 다섯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원문의 이름의 이름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 기묘자, 두 번째 이름 모사, 이것은 하나의 이름입니다. 하나의 이름인데 한글성경에 두 개를 떼놨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묘자, 모사라 이것은 한 단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입니다.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또 어떤 면에서 전능하신 분이냐?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왕은 항상 그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특히 백성들이 위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전능하신 왕의 계획이므로 그가 모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기묘한 놀라운 계획들이고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그가 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초월하는 기묘하신 모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기묘하신 모사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고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줄 겁니다. 기묘한 모사, 기묘한 계획을 모사하는 자라. 너무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계획들, 그건 구원의 계획이죠. 어려움에 처한 자를 건져내는 계획.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세우기만 하고 능히 성취를 할 수 없다면 그 계획이 백성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모든 기묘한 계획들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뜻을 더 이제 분명히 알기 위해서 열심히라는 원어의 단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열심히라는 단어가 다 도대체 뭘까?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열심히. 뭐 열심이라 그러면 열심히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단어잖아요. 뭐 열심히 한다. 뜨겁다. 마음이 뜨겁다. 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뜨겁다는 뜻이거든요. 이 열심이라는 원어가 기느아인데 기느아 이 단어의 원뜻이 시기 질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는 말을 그 원어 뜻으로 직역을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리라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시기심이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라는 말씀의 깊은 뜻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원수에게서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질투까지 나서 시기하기까지 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뭘 이렇게 눈보면 시기에 질투하기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기 친백성에게 이방민족에게 당하는 것을 절대로 보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절대로 볼 수가 없었던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독생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이 큰 위로와 소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래의 왕은 그의 구원 계획을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열심으로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왕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뭡니까? 영원토록 아버지처럼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처럼. 그 당시 왕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백성을 돌보기는 그냥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괴롭게 하고 압박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백성들을 돌보는 군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도울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전능하신 그 왕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서울의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의학전문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비록 환경은 가난했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실종이 되어버려요. 홀 어머니와 오빠와 같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온 자매의 간증인데 우리 가정에 불행이 닥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강직하고 모범적인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썼고 그 문제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식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온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난한 상황에 자랐습니다. 저를 둘러싼 환경은 가난했지만 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가난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미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저의 오빠와 저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뿌린 어머니의 기도는 가난이 무의미할 만큼 제게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시기에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고3일 때 담임선생님께서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학교에 불려서 이렇게 공부해서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다. 우리의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선생님의 우려와는 달리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을 했고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어려운데 복음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을 받았구나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복음을 붙잡았나? 부유한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 없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이 응답인가?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한 친구는 응답받지 못한 것인가? 속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의 환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잠시 있다가 많은 문제를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나지만 이 여대생의 간증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요한 시기에 자기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책임지셨다라고 한 것처럼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어렵다고 은혜가 주어지고 안 어려우면 은혜가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일정하게 있다가 다 곁을 떠나죠. 문제만 남긴 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날 아기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날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 곧 통치자의 근세를 가지고 평강을 만들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얘기죠. 샬롬.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은 우리에게 전능의 왕으로서 영존한 아버지로서 기묘한 모사를 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또 오느냐? 평강,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평강의 복을 시편 29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 평강, 샬롬, 곧 행복을 주시는 분, 행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행복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 예수님을 정말 그 감격스럽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감격스럽게 예배를 해야 돼요. 2011년 1월 16일 3호 해운 소속 선박인 1만 톤급 상승 3호 주얼리호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한 적이 있죠. 완전히 납치당해가지고 끌려가서. 이때 대통령이 해군 특수부대 소속 유리티를 파견합니다. 빨리 가거라.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니 가야죠. 그래서 이 특수 대원들이 가서 빼앗긴 3호 주얼리호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힘이 없어 잃어버린 영토,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처럼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빼앗긴 샬롬을 다시 찾아줄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샬롬을 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죠. 신라원이었죠.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났죠. 저주스러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평화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오신 예수님은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왕으로서의 완전한 구원의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왕은 기묘한 일을 모사하는 자로서 우리들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원 계획을 성취할 것 그 능력으로 그리고 또 그분은 영원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영원토록 자녀들을 평강의 축복 속에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도 그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도우시는 은혜로우시는 은혜로우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한 왕이신 예수님은 전쟁에 나가신 분으로서 그게 이사야에서 9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5절까지 보면은 전쟁에 나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신 분으로서 공격자들, 압제자들, 싸우는 군인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전쟁의 승리함으로 평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장애물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혹은 모르는 사이에 이 장애를 없애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탄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깊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평강을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15장